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거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한번 외워보라고 소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박용태 목사. 박용태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인 것처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진 직책.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중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배당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번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들을 준비 좀 하시고 어깨도 좀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목도 이렇게 좀 돌려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한번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지만 사람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통 3인칭이라고 해요. 1인칭은 나를 가리킬 때 1인칭, 너를 가르칠 때 2인칭, 그 다른 사람 가르칠 때 3인칭.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이 3인칭으로 자기를 가리켜 표현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어법. 지난주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자라는 호칭도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항상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어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 무너졌을 때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이잖아요. 이방 땅에 살았어요. 바벨론에 살고 페르시아에 살고 이때는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적, 없었던 때.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때에 다니엘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으니라는 거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같이 생긴 어떤 존재,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냐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같은 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이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다, 그래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그 무너진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 14절이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자기라, 니들이 기다리는 그 인자 같으니,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장. 다니엘이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내라고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면 그 나라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유대인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였어요. 성경은 유대인의 책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튼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여튼 자기 집단, 자기 민족, 자기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게 뭐 우주의 중심이 될 거다. 심지어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과천에 있는 청계산, 거기 신천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 하나님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민족을 회복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회복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만드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위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도 다 회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도 보면 이 시대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이 세상이 이게 참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21절 제일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썩어짐을 종노릇하는, 그래서 무질서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매여있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참 인간이 만든 기계문명, 이 산업문명, 이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는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예요. 코로나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산업문명이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하다못해 사람도 다 죽고 나면 썩어져서 다른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쓰레기가 없도록 모든 것이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만든 거는요 썩지 않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고 만들어낸 많은 어떤 이 문명의 이기들이요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문명의 결과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으면 한번 천천히 들어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다시 확인해보고 도저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질문.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설교도 좀 들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뭐 능력 있고 막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뭐 좀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질문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잘 이해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안 그래도 그렇게 저도 다만 질문하면 돼요. 질문. 우리가 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 못하고 상관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상관없다고요. 오히려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질문하면 참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전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전혀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척 해요. 그런데 그게요 체면 그게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이해하고 정말 순종하느냐. 주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거 뭐 폼 잡는들 뭐 하겠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폼 잡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실한지 우리 전부 안다고요. 여러분은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저 사람은 위선적이야. 우리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재밌게 웃으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렇게 폼 잡고 사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이해할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구역장에게도 물어보시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정 안 되면 뭐 목사에게 전화해서라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군요. 대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을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4절처럼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거듭남이라는 거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했어요. 반문. 그래서 예수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요소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얻느냐?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다, 이거는 성경이 내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림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모세가 뱀을 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뱀에다가 비유해요. 보통 성경에서 뱀은요, 사단, 마귀 뭐 이거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로서의 뱀, 동물로서의 뱀은요, 사실 그거는 사단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시골에 계신 분은 뱀을 보이는 쪽쪽 잡아 죽여요.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 동네 뱀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뱀을 사단으로 비유할 때가 많지만 동물로서의 뱀은 사단이 아니고, 천국 가면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도 뱀이 있어요. 새누가 새 땅에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는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다 회복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바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마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들림받는 분이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데 요 민수기 2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러면 읽어보시는 거죠. 그죠? 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설교 안 듣고 또 지금 민수기 21장 찾아보면 안 되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과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돔을 멀리 우회해가지고 가는데요, 길이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뱀이라는 걸 봐서 아마 뱀인데 물리면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이 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과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뱀 쳐다보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 같은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 뱀 쳐다본 사람 전부 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거죠. 따지면 하나님이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림 받은 그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 인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치 장대에 매달린 놋뱀 같은 신자가 돼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관계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기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죠. 마치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거는 다 수식어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상속자,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상속물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제가 설교하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 이거 중요하니까 성경에 표시해놔라,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요 일종의 출생신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세례 그 출생신고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공식적으로 그런데 출생신고 안 하면 살기는 해도 예,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도 못 가고 뭐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셔가지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환인데요, 교환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생각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같은 값어치가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교환한 거예요. 교환.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 즐거운 교환, 우리 보통 거룩한 교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책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정결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거를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의의 전가다, 전가. 전가는 뭐냐면 옮겨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옮겨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게 하셔가지고 본래는 거룩하지 않고 본래는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거침없이 살았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웠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없던 가책이 생기고 뭔가 교회 오면 뭐 자기 조금 얕은 부담스러워. 이게 뭐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자기는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응? 자기는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나한테는 관계없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꼭 자기를 옥죄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고 자기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계기가 뭐냐 하면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임당한 그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전과 이제가 달라져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입니다. 전에는 거룩하지 못했고 전에는 흠이 많고 전에는 책망할 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으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괜찮아 보이는지. 스스로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지. 지금도 뭐 따지면 별 볼 일은 없어요. 속을 다 들여다내면, 속을 다 들여다보면 별 볼 일은 없지만 내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게 덧입혀 주셨고 내 허물 없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흠 없음을 내게 덧입혀 주시고 나는 책망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옷입혀 주셔가지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많은데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포장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 그래 그거를 옛날 어른들이 칭의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신 칭의라는 거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옛날 어른들이 이신 칭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누리는 은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 상관없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그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알고 계신 분. 왜냐하면 친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거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시고 그 일을 담당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할 때 예수님의 속에 불이 나요. 불이. 예수님 속에 불이 난다고. 누가 저한테 설교할 때 손 좀 가만히 놔둬라. 저도 가만히 놔두고 싶죠. 속에 불이 나는데 손이 가만히 있나요? 속에 불이 나는데 저 사람 졸고 있는 거 좀 깨워야 되고 저 사람 음운 거 보고 있는 거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속에 불이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점잖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님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안 들어요. 다 아는 것을 말하고 명백한 것을 말하는데 안 듣고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속에 불이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는데, 성경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있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내가 다 보고 내가 친히 이루고 있는 이 일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맑기 못 알아듣는 사람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는데 맑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아들을 정말 그냥 이상한 사람같이 대접한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매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가 빛입니까? 뭐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참 빛인 거예요.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둠에 매인 사람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 이분이 진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그것도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사실인데도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일이고 세상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당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헌금을 많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예수를 믿느냐 너는.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네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대속물로서 자기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죄 허물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분을 의로우신 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래서 네가 그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네가 믿느냐.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덧입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예수 믿느냐? 너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이 네 죄의 허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너를 새롭게 빚어주신 의롭게 하신 그 은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외에 다른 거는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액세서리.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신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 쳐다보며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의지하는 옛날 어른들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느냐 사실 그거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하시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 사랑하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굳이 나 같은 인생이냐.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늘 우리 집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으냐. 세상에 왜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으냐. 세상에 왜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 많으냐.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목사로 만드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사실 이게 웬 은혜냐,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그거는요. 사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오기 싫거든요.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 많아요. 교회 오면 괜히 이렇게 폼 잡아야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좀 뭘 꾸며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멀리하고 싶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끌어오시는 옛날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냥개 같아서 사냥개가 사냥감 보면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나예요? 왜 저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짊어주셨는지 얘를 물으면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좋아했어. 근데 왜 저예요? 아 여러분 그거는 정말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신비에 속한 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